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VOA에 미국인들이 지금 겪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도 국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그 같은 총격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50여 명을 살해하는 증오와 악성 범죄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애도문에서 자신과 부군인 필립 공은 올랜도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염려와 기도로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희생자 유족과 모든 부상자들에게 기도와 온정으로 동참한다며 그들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의 가호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도 잇따라 애도 성명을 발표하거나 위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서서히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다고 국제비핵화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본부를 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초 핵을 보유한 9개국의 핵탄두 수는 지난해에 비해 455개가 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올해 초 보유한 핵탄두 수는 모두 15,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톡홀름 연구소는 러시아의 경우 전술핵을 포함해 올해 초 7,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은 7,000개로 두 나라가 세계 핵무기량의 9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300개, 중국 260개, 영국 215개, 파키스탄 110에서 130개, 이스라엘 80개, 그리고 북한은 10개의 순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군사 전문 컨설팅 업체 IHS 제인스가 어제 발표한 연례 세계 무기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기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이후 100억 달러가 증가한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180억 달러치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프랑스는 오는 2018년이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6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도시 팔루자에서 주민 4천여 명이 추가로 탈출했다고 국제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라크군의 팔루자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후 탈출한 현지 주민 수는 2만 7,580여 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이라크 정부군이 지난 주말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주요 도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그러나 아직도 팔루자에 5만 명의 주민들이 ISIL의 통제하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이 종교적 소수자들과 세속주의 활동가들을 겨냥한 극단주의 폭력에 대응해 일제 단속을 벌여 사흘 만에 5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사이둘 호크 방글라데시 경찰청장은 어제 이번 단속 과정에서 85명의 반군을 포함해 5천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모두 특정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지난해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인터넷 블로거와 동성애 옹호 활동가, 기독교인과 힌두교인 등 30여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기업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콩과 잡곡 등 북한의 대체 작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비핵화 언급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측의 최근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연이어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동력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의 도발이 대화와 보상 그리고 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대북 압박 기조가 재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던 남북 간 대화 교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데 대해 제재와 압박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교류는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대남 도발 위협 등으로 맞서다가 지난달 초 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 당 위원장의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꿔 대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안보 문제에 있어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 데 20대 국회가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3일 정례 기자설명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이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대북 제재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그 도발 위협을 막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안보와 교류 양쪽을 다 같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단을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3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해 동방의 핵대국, 군사 최강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 분야와 관련한 공개 활동을 한 것은 지난달 초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종합대학의 전신인 국방대학이 김일성 주석 시대인 1964년에 세워졌고 김 위원장이 이를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보다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0일 차기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의 고삐를 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전략적 인내 결실이 빈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을 위해 서둘러 평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그 대신 새 대북 제재에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며 만일 제재가 성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제재를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주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핵과 군사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김정은의 주장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소형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원자로 한 곳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새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과 여러 차례 합의가 타결된 적이 있지만 결국 약속이 파기되고 깊은 불신만 남겼다며 현재로서는 제재가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위험을 무력화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5일자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압력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새 대북 제재의 운명은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제재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며 이런 면에서 새 대북 제재 시점은 희망을 가질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압력에 위축되지 않고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근거로 앞으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내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국방장관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 장군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비확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과 르 드리앙 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자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강화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과 기관들의 사전 대응으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에 한국 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C의 통합 관리망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통합 관리망은 한국의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체계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여러 대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네트워크스 서비스를 비롯한 SK그룹 계열사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KT 그리고 주요 정부부처 등이 이 관리망을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이 관리망 체계에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낸 뒤 침투해 해당 기관들의 전산망 통제권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 전산관리망을 통해 이들 기업과 기관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좀비 PC를 만든 뒤 대규모 공격에 이용할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좀비 PC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스스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법 침입자인 해커에게 원격 조정되는 PC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번에 북한의 통제에 놓였던 PC는 13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자체 대응팀을 가동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전산 관리망의 결함을 신속히 밝혀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해킹 이후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피해 규모는 그동안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3년 3.2형 사이버 테러 사태의 두 배 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소재지는 평양 시내 류경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3.2형 사이버 테러 당시 확인된 IP와 동일한 것이라고 한국 경찰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해킹 과정에서 SK네트워크스 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의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도 대량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출해낸 문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2,600여 건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F-15 전투기의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 정찰기 부품 사진, 그리고 각종 연구개발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탈취된 문서 가운데 보안상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일부 기업 집단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PC 통제권을 탈취하고서도 이를 감춰둔 채 또 다른 공격 대상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해 콩과 잡곡 등 북한의 대체 작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자 등 이모작 수확량도 21%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주곡을 제외한 콩과 수수, 기장, 메밀 등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주곡인 쌀과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총 곡물 생산량의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국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서 콩과 잡곡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콩과 잡곡은 가뭄에 강한 작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콩과 잡곡, 가을 감자, 그리고 이모작 작물인 보리와 밀, 봄감자 수확량은 총 127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추수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총 36만 3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수수와 기장, 메밀 등 잡곡 생산량은 15만 6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90%가량 증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콩 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22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9일 VOA에 지난해 가뭄으로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어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심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양의 이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전혀 이제 모심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벼 생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작물을 심었던 거죠.
실제로 2014년 벼 농사 면적은 52만 5천 헥타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46만 5천 헥타르로 감소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대체 작물인 콩, 조, 수수, 메밀의 수확량이 늘어 급격한 곡물 생산 감소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전 기준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16 양곡년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여성 체육인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회 의원에 도전합니다. 현재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은경 씨가 주인공인데요. 최종 결정은 오는 9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10일 북한의 한은경 AFC 집행위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신설되는 국제축구연맹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 평의회는 부패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FIFA 집행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구성되는 기구로 FIFA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평의회는 기존 집행위원 24명 외에 13명을 새로 선출해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37명 중 아시아 몫은 7명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4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추가로 평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여성목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AFC에 후보로 등록한 8명 중 여성은 북한의 한은경 위원과 호주의 모야도드, 방글라데시의 마푸자 아크테르 등 3명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27일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AFC 특별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한은경 위원은 지난 2013년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지난 2014년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한 위원은 필리핀 마닐라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평양 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이 메시를 무척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은 메시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둘러보기를 원한다며 메시가 만일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축구 실력 향상을 위해 드리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최근 중국어선이 대거 몰려와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어선에 이 일대의 조업권까지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하구 수역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남북한의 완충지대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립수역입니다. 이런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와 불법 어업을 벌이면서 퇴거 작전이 펼쳐지는 상황. 1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 어선 10여 척이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몰려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나 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북한이 중국 측에 한강 하구 수역의 조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 조업권은 물론 남쪽 해역 조업권까지 중국 어선들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실제 북한이 매년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으며 지난 2014년엔 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VOA에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측의 조업권 판매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와 관련돼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그 의도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작전과 관련해 한국 측에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법어선 퇴거 작전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도 작전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뿐 아니라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안에서의 중국 측 조업 어선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임종흥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2004년도에 144척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900척이 이제 현재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13배가 넘게 정도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임 주무관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에 나선 뒤 지난 10년간 한국 어선들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에 대한 북한 어업권 판매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어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현대화, 뭐 개보수해가지고 뭐 확충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저 중국 어선에 있다가 돈 받고 조건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낡은 어선과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조업에 나서기 어려워지자 돈을 받고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어선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넘겨 얻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단 중국 어선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서해 NLL을 긴장지대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 긴장 조성보다 중국 어선을 끌어들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중국 어선단이나 수산 기업들로부터 무언가를 지불받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뭔가 북한 군부가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 어선들을 이용해서 NLL을 새로운 열점지대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뭔가 새로운 소해를 갈등 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 전략적으로 소해안 지역을 긴장지대로 만들고 이걸 남북관계의 어떤 어부질이나 또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은 모두 한강하구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3년 6.25 한국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한국 측 민정경찰은 한강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유공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북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북한 음식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은 이따가.
네. 10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유공원. 주민들이 모여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느 동네 잔치와 다를 바 없는 흥겨운 자리인데요. 잡채와 불고기 같은 일반적인 잔치 음식이 아닌 조금 특별한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주 비빔밥, 쑥 개떡 등 북한이 원조인 음식들인데요. 이번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가 주최한 북한 음식 체험 바자회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의 전규중 지회장입니다.
북한 음식 바자회인데 저희들이 지금 5년차 됐습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음식과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60여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 음식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 음식 하면은 냉면을 생각했지만 작년부터 해주 비빔밥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해주 비빔밥, 녹두 빈대떡, 그다음에 쑥 개떡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 장에 만 원씩 하는 표를 구입해 여러 가지 북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받고 숟가락 젓가락을 가져가시면 그거를 티켓 대용으로 식사를 드려요.
아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하는데요. 예.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오늘은 또 음식이 더 맛있는지 쓰레기가 별로 안 나요. 쓰레기가 찌꺼기가 남는 음식이 없어요. 너무 맛있게 드셔요.
아, 새로운 음식이니까 맛도 있고 사람들도 일부러 북한 음식이라고 먹으러 온다고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항상 해마다 하는데 너무 기쁘고 보람 있어요. 북한 음식이라고 하면 뭐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해주 비빔밥 있다고 선전하고 오면 그거 드시게 하면 일부러 체험한다고 어머님 모시고 오는 분도 계세요. 네 너무 보람됩니다.
해주 비빔밥은 쇠고기 대신 닭고기가 고명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해주 비빔밥 배식을 맡은 자유총연맹 안양지부의 강정임 회원입니다.
닭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게 해주 비빔밥의 특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고 해보니까 진짜 뭐 보람도 있고 맛도 있어요. 다 같이 서로서로 더 저희 많이 드실 수 있으면 그런 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하면서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먹으면서 정이 쌓여가는 거니까.
한국 음식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조금은 심심한 맛이라 입맛에 따라 반응이 갈렸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함께 나누면서 동네 주민들 간의 정이 쌓여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3일 동안 준비하셨다는데 여기가 입구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는가 봐요. 저쪽에 또 여러분들 있으시니까 똑같은 거 있으시니까.
예, 다 맛있습니다.
정성껏 하셨으니까. 북한 음식은 닭고기를 넣나 봐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거 간장으로 비벼 먹는다는데 우리 여기 남한 사람들은 입맛이 이제 고추장이 그러니까 양념 고추장으로 가려 하시네요. 여기는
맛있게 먹고요. 진짜 뭐 심심하니 맛있고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와봤는데 좋네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정말 펼쳐놓고 먹으니까 그게 좋고.
아 지금 비빔밥하고 나물 종류 개떡. 우리는 아예 색깔이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 특이한 색깔이 있더라고. 그게 뭔지 몰라서 우리 잠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빔밥에 나는 네. 닭고기를 넣은 게 거기 전통인지는 모르고 아 인원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하려고 닭고기를 넣나 보다. 우린 소고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원래 닭고기를 넣는 거고요.
어, 비빔밥인데 야채가 많아서 좋아요. 건강에 좋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우리는 고추장에 비빔밥인데 여기 우리 야채를 많이 줘가지고 그냥 간이 돼가지고 그냥 먹어. 어, 이거 해마다 하는데 가끔씩 오는 때 괜찮아요. 이거 자주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나온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탈북민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밥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북한 사람 아닌데 우리 사람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행사하면 다 북한 사람이 오셔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네,
통일되면 같이 나눠 먹는데 북한 음식 이렇게 맛있는 걸. 예. 심심하기는 하네. 근데 뭐 심각해 뭐야 좋으니까. 아니 못 먹어봤는데 처음 와봤는데 네. 맛있는데 맛있고. 뭐.
한편 이날 판매한 수익금은 앞으로 안양 지역의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의 전규중 지회장입니다.
추후에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안보 현장 견학을 같이 한다든지 연말 그 송년회를 같이 하는지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재임 중 아홉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서 외교와 무역 현안을 논의한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러시아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이 3자 개입은 안 된다는 요지에 미국을 겨냥한 듯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으로는 미국 올랜도주에서 벌어진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소식, 총격 사건 소식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또 중국 정부의 입법 활동이 비정부기구 민간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리 총리는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를 거듭 요구했는데요.
네.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 개방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네.
메르켈 총리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언급한 게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이제 중국은 이걸 부여를 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한 거고 메르켈 네. 총리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시장 경제 지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경제 지위라는 말은 일단 네.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이 시장 경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이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 세계 국가를 시장국가하고 비시장국가로 나눠서 법규를 규정해서 이 물건을 사고팔 때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 나라 안에서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싼 가격에 수출을 하는 이 덤핑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미국은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파는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를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이 시장 경제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덤핑 판정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예.
국제 시장에서 무작정 싼 값에 물건을 내놓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초에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시장 경제 지위를 받는 일에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중국과 그냥 신화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경제 지위가 이제 무역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유럽연합 측은요, 이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몰려드는 데 맞서서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값싼 중국산 물건이 자국에 들어오면 자국 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서
예.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럽연합 내에서 영향력이 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당초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호의적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총리 회담으로 상황이 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잠시 그 전해준 그 메르켈 총리의 언급을 봐도
네.
뭐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위해서 추가 협의도 필요하고 또 중국 정부가 입법 활동이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길 바란다. 어떻게
네.
보면 좀 그 쓴소리도 좀 한 것 같은데 회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분위기로 읽혀지는데요.
예.
보통 이 국제사회에서 정상회담이나 국정 책임자 간 대화가 진행된 뒤에 공동회 기자회견이 열리면은 이 당사 간의 이 합의 내용이 부각되기 마련이죠.
네네.
그런데 메르켈 총리하고 리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부분은 그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외신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은요.
예.
입장 차이가 큰 현안에 대해서 두 총리가 각각 이야기할 때 냉랭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라고
예,
그랬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하고 리커창 총리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이 이번이 벌써 아홉 번째인데요.
예.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국을 찾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안후이성 허베이를 찾아서 이웃 주민들하고 가정과 학교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네.
당시 중국 언론이 고향 외교라고 명명하면서요. 리 총리가 외국 정상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게 처음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두 총리 사이에 친분이 좀 이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전화 통화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이번에는 리 총리가 베이징 이화원으로 독일 총리 일행의 관광 일정을 정한 뒤에 직접 메르켈 총리를 안내했는데요.
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이화원 관광 안내에 대해서 산책 외교다 이렇게 불렀고요.
네네.
서방 언론들은 리 총리가 이 관광 안내를 자처했다고 썼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메르켈 총리가 과거 공산 국가였던 동독 출신의 총리이기 때문에 중국
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친근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데 중국과 서방 언론들이 이번 회담을 전하는 분위기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리 회담에서 드러난 의견 차이도 불구하고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예.
스밍더 주 독일 대사를 인용해서 중국과 독일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최근에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하고 정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응해서 중국은 또 유럽의 지도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과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인데요.
네.
서방 언론은 이번 총리 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 문제의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러시아가 이것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놨네요.
네, 러시아 외교부가요.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네.
제3자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이 지역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제정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수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라서 중국 관영 매체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죠.
네.
중국 정부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이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이 문제는 관련 국가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이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국제사회 주요 나라들의 어떤 뭐랄까요? 입장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조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네.
러시아가 최근 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위다오 인근을 항해했을 때도요. 러시아가 비슷한 시각에 군함 세척을 파견한 바가 있죠.
예.
반면에 일본은 이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 다른 주요 일개국 7개 나라들과 동참한 한편 동중국해 일대에서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합동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중국을 또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주말 동안에 전해졌습니다.
네.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남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이 한 게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에서 인질극과 함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한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규모 면에서 봤을 때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총격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Although it's still early in the investigation, we know enough to say that this was an act of terror and an act of hate.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초기 조사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테러이자 증오 범죄라면서 미국인으로서 우리 모두 슬픔과 분노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의로 하나가 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총기를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친 거죠.
네.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총격 사건은 올랜도의 이 게이 나이트클럽인 펄스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라틴 나잇이라는 특별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 클럽 안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총성이 울린 게 일요일 새벽 2시쯤인데요.
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하고 3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네.
이후에 특수기동대가 투입이 돼서 인질 30명을 구출했고요. 용의자는 오전 5시쯤에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총격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시디키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29살입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요.
네.
총격범의 전 부인이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총격범의 전 부인 시토라 유스피 씨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A few months after we were married, I saw his instability and I saw that he was bipolar and he would get mad.
네, 유스피 씨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불안정하고 조울증이 있고 또 신경질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긴데요.
네.
그러면서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고 친정 식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총격범의 전 직장 동료로 언론과도 동료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총격범이 늘 분노에 차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 그런데 이 총격범이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하고 2014년에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사관들이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 미 연방수사국의 로널드 호퍼 씨는요. 총격범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예.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이죠. ISIL에 충성 맹세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용의자가요. 총격 직전에 미국 응급 전화인 911에 전화를 걸어서요. 이 ISIL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용의자가 순수하게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생적 테러범인지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
빌 넬슨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checked with intelligence staff and they do believe that there is some connection.
넬슨 상원 의원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네.
ISIL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용의자가 이슬람계 출신이고 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동조했던 인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네.
미국에서 이른바 이슬람 혐오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언론이 이슬람 혐오 분위기로 몰아가지 말라고 또 촉구를 했는데요.
네.
아, 또 이런 테러 행위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사건 용의자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 장소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네. 게이 클럽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를 겨냥한 증오범죄라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젯밤에는 이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백악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추모대는 증오범죄에 저항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동성애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도 벌였습니다.
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 많은 숫자의 사망자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유족들의 슬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아픔이겠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참 그 미국 사회에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총기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이슈들을 안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요 총격 사건 직후에 올랜도 총격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미국인들과 함께한다. 또 성 소수자들은 미국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예.
나 또한 그중 하나인 것을 알아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는 달리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이 급진적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을 제대로 대응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지만 자신은 축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과 경각심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최고기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 오전에 구름이 많고 오후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안주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31도로 무덥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구성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신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이 30도고요. 사리온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산 지역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웅기 청진 지역 오후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 오후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오후 들어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6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VOA에 미국인들이 지금 겪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도 국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그 같은 총격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50명을 살해하는 증오와 악성 범죄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애도문에서 자신과 부근인 필립 공은 올랜도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염려와 기도로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서서히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다고 국제비핵화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오늘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초 핵을 보유한 9개국의 핵탄두 수는 지난해에 비해 455개가 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올해 초 보유한 핵탄두 수가 모두 15,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톡홀름 연구소는 러시아의 경우 전술핵을 포함해 올해 초 7,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은 7,000개로 두 나라가 세계 핵무기량의 9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군사 전문 컨설팅 업체인 ISCS 제인스가 어제 발표한 연례 세계 무기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기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이후 100억 달러가 증가한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180억 달러치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6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이번 주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에 4개의 다국적 대대 병력을 파견한다고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병안이 공식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공세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4개의 다국적 대대 병력이 배치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는 나토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이미 각각 대대 병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이에 동참할 네 번째 국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도시 팔루자에서 주민 4천여 명이 추가로 탈출했다고 국제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라크군의 팔루자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후 탈출한 현지 주민 수는 27,580여 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이라크 정부군이 지난 주말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주요 도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이 종교적 소수자들과 세속주의 활동가들을 겨냥한 극단주의 폭력에 대응해 일제 단속을 벌여 사흘 만에 5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사이둘 호크 방글라데시 경찰청장은 어제 이번 단속 과정에서 85명의 반군들을 포함해 5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